히브리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이래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모세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이 우리가 어제 말씀을 보기 시작한 것처럼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지금 세 번째로 선포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시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에 나왔던 다른 단락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이제 구약에 나오는 내용들을 견줍니다. 가령 앞부분에서 예수님은 모세보다 뛰어나고 탁월하신 분이시다 그렇게 설명하면서 모세는 집에서 사환으로 종으로 부림받는 자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집주인의 아들이다 이렇게 대해주셔서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앞부분에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다 이렇게 선포한 다음에 지금 읽은 이 5장부터는 이제 구약에는 대제사장과 예수님을 이제 대조시켜서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읽은 부분인 1절부터 4절까지는 구약의 대제사장이 어떻게 선출되었는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설명이고 내일 보게 될 5절부터 10절은 그에 비해서 예수님은 어떤 점에서 비슷하지만 훨씬 더 탁월하시고 차이가 있는 분이신지를 다시 상세하게 설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1절부터 4절은 구약의 대제사장에 관한 설명이에요. 이 구약의 대제사장은 두 가지 자격 조건을 갖춰야 했습니다. 이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었는데 물론 이두 가지가 다 맞는다고 해서 무조건 대제사장이 된건 아니지만 여튼 대제사장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가 1절부터 3절인데 1절부터 3절은 자기도 연약한 자라는 겁니다. 자기도 은혜가 필요한 사람. 1절에 보시면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사실 뭐 대제사장을 하나님이 천사 중에 선택할 수도 있고 다른 방식으로 할 수도 있는데 사람 중에서 이제 선택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 가운데서 택한 사람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2절을 보세요.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들. 그러니까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들은 무식하고 미혹된 사람들인데 이들을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기 때문이다. 자기도 무식하고 자기도 미혹되어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3절에 보면 그러면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는 것처럼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제사장, 대제사장의 중요한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자기도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정한다는 거죠. 동감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좀죄 용서를 받겠다고 짐승을 끌고 나오면 재물을 가지고 나오면 그걸 보고 어이구 저 자식은 어쩌다 저렇게 살았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도 그런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 또 자기가 죄를 용서받기를 원하는 그런 동감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린다. 이게 이제 제사장 갖고 있는 첫 번째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건 제사장은 사람 가운데 똑같이 죄를 짓는 그래서 똑같이 동감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였다. 그다음에 두 번째 특징이 4절에 나오는데요. 4절에 보시면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이것저것 하겠습니다. 이렇게 충성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서원하기도 하고 이것저것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직분은 그렇게 받는 게 아니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주님, 제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목숨 다 헌신하겠습니다. 이러고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너이 일을 해라. 이렇게. 이건 아주 중요한 측면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냥 자기가 뭔가를 백성들을 위해서만 막 하는 그게 제사장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받아오기도 하고 혹은 하나님께 뭔가를 섬겨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내 이웃에게 뭔가를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 원하든 원치 않든 하다못해 그 사람 집 앞에 쌀이라도 갖다 놔도 이렇게 도와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보자 역할이 되기 때문에 제사장이 그렇게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네꼴안 볼랜다. 그랬는데 그 사람이 제가 어떻게든 열심히 제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이런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은 하나님이 부르신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 그리고 구약시대 때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어떻게 인식했냐면 혈통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미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부르신 사람은 아론의 가문에, 아론 가문 중에서도 장손으로 그렇게 태어나게끔. 자,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직분을 받을 때에, 대제사장 직분할 때 구약의 대제사장이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는 사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자기도 똑같이 연약한 사람이었다. 자기도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었다. 이게 구약의 대제사장이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봐야 될 부분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이런 구약의 대제사장에 설명하는 목적은 구약을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내일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점에서 이 구약의 대제사장과 동일하고 어떤 점에서 훨씬 더 차이가 있는 탁월한 분이신지를 이제 내일 또 설명을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를 꼭 짚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사실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건 뭐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한편을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이지만 옆으로 치워놓고 옆으로 이렇게 놓고, 그러나 우리가 일상에서 신앙생활할 때 보면 구약시대 때에도 직분자들이 있었죠. 제사장도 있고 뭐 대제사장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또 오늘날에도 교회에서 보면 직분자들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만 우리 중보자이시지만 실제 신앙생활을 함께 모여야 할 때는 사람 가운데 직분자를 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 집사, 뭐 교사, 여러 직분자들이 있는데, 그럼 이 오늘날 인간 세상에서 현실 속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는 어떠하냐?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자격 조건을 갖춘 직분자를 세울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시니까. 그래서 실제로 오늘날 직분자를 세울 때는 구약의 대제사장을 세울 때와 비슷한 모습을 갖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혼자 예수님만이 역할을 하시는 것이고, 목사를 세우거나 장로를 세우거나 권사를 세울 때에도 지금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이 갖고 있는 이런 두 가지 특징, 이 두 가지 조건에 충족하는 사람을 직분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요 1절에서 4절까지 나온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구체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직분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이 두 가지 조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돼요.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나도 죄인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직분자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면, 나는 거룩하고 의로운데 저 사람은 죄인이야.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해줘야지. 그게 아니고 나도 어리석고 나도 미혹되고 나도 죄인이고 나도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죄 용서를 받아야 돼. 나도 긍휼의 여김을 받아야 돼. 근데 저 사람도 긍휼의 여김을 받아야 되니까 동감하는 마음으로 내가 용서받아야 되는 것처럼 저 사람도 용서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사역하는 것이 직분자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모든 직분이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나는 거룩하고 나는 기도를 많이 하고 나는 말씀을 많이 알지만 저 성도들은 무지몽매하고 죄도 많이 짓고 세상에서 찌들어 있으니까 내가 저 성도들에서 뭘 해야지, 이런 태도로 사역을 하면 안 됩니다. 권사가 나는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잘하고 흠잡을 게 없는데 저 사람들은 부족하니까 나와 저 사람은 달라, 이런 태도로 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신앙 수준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죄인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도 죄인이어서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것저것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을 모든 직분자는 가져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여기 보면 하나님이 부르신 거죠. 그래서 모든 직분은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고 동시에 부르시지 않은 것은 안 하는 겁니다. 이게 좀 아주 격하게 이야기하면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다 그래서 그걸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저를 어디로 부르시고 어떤 일을 시키시려 하십니까?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지, 아, 이건 내가 잘하니까 내가 해야지, 아 이거는 뭐 나한테 지금 이 상황이 되니까 내가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시는 모습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직분은 항상 하나님 앞에 서서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막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태도로 직분을 이제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근데 아마 권사님들도 또 다른 성도들도 다 알겠지만 목사도 오래 하다 보면 이런 두 가지 마음이 자꾸 없어집니다. 장로도 자꾸 오래 하다 보면 이런 두 가지 마음이 없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면 나는 거룩하고 내 열심으로 뭔가를 막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런 모습에 빠지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구약에는 대제사장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 두 가지 조건이 나와 있는데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주님 안에서 받은 직분이 훨씬 더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갖고 있었던 이런 두 가지 조건은 우리는 당연히 충족을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다른 성도를 긍휼히 여기고 나도 그들과 똑같은 사람이다. 나도 똑같이 은혜가 필요해. 그와 같은 마음으로 또이 일은 주님이 나를 부르시니 내가 주님 앞에 서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일을 잘 감당해야지. 그와 같은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어떤 직분이든지 잘 감당하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붙들고 의지하고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순종하는 아름다운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뿐인 독생자를 주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유일한 중보자로 삼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있는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또한 성도들을 섬기기 위하여 귀한 직분들을 임무점으로 맡겨주신 것도 기억합니다. 주님, 구약의 대제사장이 참 주님 앞에서 부름받아 다른 사람들과 자기 자신을 동일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직분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와 같은 태도와 그와 같은 자세로 주님을 섬기는 직분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훌륭하다 혹은 탁월하다 그렇게 교만한 마음 갖지 말게 하시고 나도 은혜가 필요한 죄인임을 늘 고백하며 나 자신을 돕듯이 다른 사람들을 돕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교만하게 그전에 열심으로 이것저것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르신 일에 겸손하게 순종하며 헌신하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가 또한 기도 제목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기도하며 간구할 때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의 은혜로 오늘 하루를 먹고 마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